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게 돼서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하늘에 보자 즉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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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웅장한 대성당 밖에 서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그 아름다운 건축물을 감탄하며 바라보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찬양 소리를 듣고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멀리서만 감상할 뿐 그 안에 담긴 아름다움과 경외의 순간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의 문 밖에서 서성입니다. 음악을 평가하고 개인적으로 감정적인 경험을 하기를 기다리지만 정작 예배의 중심에 있는 위엄과 영광을 치고 요한계시록 4장은 그 문을 열어줍니다. 사도 요한은 멀리서 궁금해하며 바라보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의 문을 통해서 직접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 안에서 본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고 교회도 아니었으며 자신을 섬기는 천사들도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보좌가 있었습니다. 우주 중심에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도 교회조차도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늘의 모든 존재들은 즐기기 위해 모은 것이 아니라 보좌 앞에 엎드려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들이며 이렇게 외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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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떤 이 땅의 방식으로 형성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방식으로 형성되고 있습니까? 예배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 바로 세 가지 영광스러운 진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보좌, 두 번째로 끊임없이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합당하심을 인정하는 예배입니다. 요한과 함께 오늘 그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먼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보좌를 봅니다. 바로 열린 문과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대한 1절의 상반절의 내용입니다. 1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요한은 이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는 이 환상이 교회들에게 보낸 일곱 편지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교회들은 여러 시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미지근함, 박해, 세상과의 타협, 그리고 주교까지의 충성함. 그러나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바로 땅이 사라지고 땅의 고난이 사라지고 하늘이 열립니다. 요한은 한 문을 봅니다. 그가 연 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여신 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계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공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에서 시작됩니다. 고대 시대의 열린 문은 즉 왕실의 출입허가를 상징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는 사람의 행위와 의식을 요구하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여셨다고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니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이 합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초청장이라는 사실을 혹시 잊고 있습니까? 몇해 전 어느 주일이 떠오릅니다. 저는 그날 굉장히 지쳐있었고 마음은 냉랭했습니다. 제가 그날 예배도 설교를 셌었어야 했습니다. 그때 바로 예배를 알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시편 100편 4절에서 5절 말씀, 바로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루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합당하다고 느끼기를 기다리신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이미 문을 여셨습니다. 모세처럼 저는 거룩한 땅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도 간절히 권합니다. 스스로 합당하다고 또 가치 있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나오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찢으시켰기 때문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길 여셨기 때문에 예배하십시오. 두 번째로 라팔 소리와 같은 음성과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아멘. 여기서 요한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은 분명하고 크며 권위 있는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삭이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왕의 권위로 부르십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처럼 울려 퍼지며 산이 진동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음성은 하늘의 왕께서 그의 종을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것은 단순한 초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세상의 혼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의 관점에서 참된 현실을 보라는 명령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는 예배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비록 제가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말입니다. 노래를 부르고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은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요한계시록 4장 1절, 바로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 말씀이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때 예배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예배에 나올 때마다 제가 합당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합당하시기 때문에 경외함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에 앉아 계시며 아무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창세기의 요셉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삶이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에, 시험이 다가올 때,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나팔 같은 음성은 지금도 울리고 있습니다. 그 음성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또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보가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저의 여기서 잠시 보좌라는 단어에 주목해 봅시다. 지난 몇 년간 뉴스 헤드라인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의 장면들이 쏟아졌습니다. 폭탄이 떨어지고 아이들이 울부짖고 또 건물들이 먼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공습 후에 숨진 딸을 품에 안은 부모의 절망적인 모습, 등에 걸친 옷 한 번만으로도 도망치는 피난민들, 그 와중에 정치인들은 연설을 하지만 땅은 여전히 탱크와 미사일의 굉음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제적 혼란, 지진, 홍수, 거리에 불이까지 더해지니 세상이 마치 축을 벗어나 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순간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요? 어떤 이들은 비웃듯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보좌에 앉아 계시다면 아마 주무시는 게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본 환상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하늘의 보좌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 보좌에는 지금도 누군가 앉아 계십니다. 요한은 쓰러진 의자나 버려진 궁전을 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흔들림 없이 세워진 보좌, 그 위에 영원히 앉아 계신 분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좌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셨고 세상의 통제권을 잃지도 않으셨습니다. 폭풍 속에서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는 아이처럼 바로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시편 29편 10절의 말씀처럼 말씀에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환상은 단지 요한만을 위한 위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나라들이 흔들릴 때, 또 내 개인의 삶이 무너질 때, 또 절망의 유혹이 밀려올 때에 바로 눈을 들어보십시오. 또 보좌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계신 분을 바라보십시오. 3절 말씀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요한은 하나님의 얼굴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벽옥, 즉 수정처럼 맑으며 홍보석처럼 깊은 붉은색을 띠며 보좌를 둘러싼 에메랄드 빛의 빛 무지개와 같이 눈이 부십니다. 이 보석과 또 색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각 색깔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벽옥은 순결과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거룩함을 비추고 있습니까? 그분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함을 힘써 추구하고 있습니까? 홍보석은 이 의로운 심판과 구속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불의를 보고 계시지만 그 진노를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위에 쏟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믿고 회개하며 그분의 자비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에메랄드 빛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비와 언약의 신실하심을 상기시킵니다. 바로 심판 안에서도 심판 한가운데에서도 자비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상한 마음과 재채기 속에 있는 자에게도 그 보좌에는 여전히 자비가 있습니다. 죄와 슬픔으로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보좌를 바라보십시오. 그 보좌는 영광스럽고 의로우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보좌 능력과 거룩함과 섭리의 자리를 바라본 후에 하늘이 어떻게 반응하지를 보게 됩니다. 바로 끊임없이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우리 또한 엎드려 경배하도록 부르시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끊임없이 드려지는 하늘의 예배를 봅니다. 바로 4절 말씀입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요한은 보좌를 둘러싼 24장로들을 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열두 지파와 신약의 열두 사도들을 합한 수입니다. 바로 그 그들은 모든 구속받은 성도들,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 교회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흰 옷은 그들 자신의 의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진 의로움을 나타냅니다. 그흰 옷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곧 칭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의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 때문에 죄인을 의롭다 선언하십니다. 바로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쓴 면류관은 왕관이 아니라 승리자의 관입니다. 이는 충성된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나타내지만 그것조차 우리가 이뤄낸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고, 비록 멀게 느껴질지라도 그분의 말씀으로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그분의 의로 옷 입었으며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처음 예배든 첫 예배든 여러분이 드린 첫 예배든 첫 번째 예배든 상관없이 담대히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예배하십시오. 5절 말씀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요한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천둥 그리고 소리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 온 산이 떨며 천둥과 번개가 울려 퍼졌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결코 경홀히, 즉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 앞에서는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서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한은 일곱 등불이 불타오르는 모습을 봅니다. 이는 성령의 충만하심과 완전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왜 7일까요? 성경에서 7, 즉 7은 완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일곱 영은 여러 성령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한분 성령께서 완전하고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이 하늘의 예배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은 멀리 떨어져 있거나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첫 번째 위격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예배를 불붙이시고 마음을 깨우치시며 교회를 능력 있게 세우시고 또 믿는 자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럴 때에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분은 단순한 힘이나 감정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아나게 하여 예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설교나 찬양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끌리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조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룩한 초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배합시다.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요한은 이제 바다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거친 파도와 폭풍의 바다가 아니라 유리처럼 잔잔한 바다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종종 혼돈과 위험, 악을 상징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바다마저 고요합니다. 그분의 보좌 앞에서는 어떤 폭풍도 몰아칠 수 없습니다. 이 장면은 마가복음 4장 39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께서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을 때 바다가 즉시 잔잔해졌습니다. 바로 가장 무섭고 통제 불가능한 혼돈조차 바로 그분의 한마디 앞에 굴복합니다. 이 이미지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나아올 때에 공동체 예배이든 공예배이든 개인 기도이든 우리는 두려움과 혼돈의 자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왕의 평안한 임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폭풍이 아무리 거세도, 마음의 불안이 아무리 커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없습니다. 예배는 영적인 리셋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순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안함이 아닌 안식에서 예배가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조급함이 아니라 경건한 고요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평화로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6절 하반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그런 다음 요한은 네 생물을 봅니다. 눈이 가득하고 늘 깨어있으며 빛나는 존재들입니다. 매우 이상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합니다. 바로 사자는 권세, 소는 섬김, 사람은 지혜, 독수리는 신속함을 상징합니다. 이 생물들은 끊임없이 경배하며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께 찬양을 드려야 함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는 단지 주일의 활동이 아니라 바로 피조물의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로 예배를 드리도록 지어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각자의 고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처럼 강하게, 소처럼 삼키며, 사람처럼 지혜롭게, 또 그리고 독수리처럼 민첩하게 우리와 우리의 은사와 강점, 부르심을 모두 예배로서 드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단지 찬송이나 설교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우리 삶의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과 또 심과 생각과 말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밤 8절 하반절 말씀,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 구절은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로 예배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이 생물들은 계속해서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히브리식 사고에서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강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세 번 반복함으로써 바로 완전한 절대적인 거룩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시며 완전히 신실하시고 또 완전히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의 경외심을 반영하고 하늘의 경외심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식어버렸습니까? 하늘에서는 찬양이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결코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내가 여기에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 같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을 여기로 이끄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오랫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분이라면 경이로움을 잃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그 불꽃을 다시 지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지금 이 끊임없는 찬양에 동참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입니다. 하늘의 보좌와 그 주변을 가득 채운 끊임없는 예배를 바라본 후에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의 핵심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예배를 받을 자격이 있으신 이유를 고백하는 찬양의 노래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분이 영원히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도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늘은 결국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예배는 기분이나 편의 또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예배는 끊임이 없고 억지스럽지 않으며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대 생물, 즉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하늘의 존재들이 쉬지 않고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아 그들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것을 드립니다. 바로 영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위엄과 아름다움, 거룩함을 인정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존귀를 드립니다. 바로 깊은 존경과 순종, 경외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누구신지,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생물들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구속받은 백성을 상징하는 24장로들은 보좌 앞에 엎드려 자신의 면류관을 던지면서 화답합니다. 성경시대의 면류관은 상급과 존귀의 표시로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 면류관을 다시 보좌 앞에 돌려드립니다. 바로 우리의 상급조차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상급은 이것을 다시 예수님께 예수님의 발 앞에 돌려드릴 것입니다. 1555년 영국의 종교개혁자 니콜라스 리들리는 개신교 신앙 때문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는 휴 라티머와 함께 화형을 당하기 전날 밤에 평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왜 두렵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리들리가 불 앞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주권자의 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확신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장로들처럼 자신의 이 세상의 면류관을 주님의 발 앞에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가끔씩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두르거나 조건적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기쁨과 경외심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하여서 온전히 드림으로 끝납니다. 모든 면류관과 모든 성취, 그리고 모든 시련까지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든 그렇지 않든 보십시오. 바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가치 있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시간과 은사, 재물을 겸손하고 기쁜 마음으로 보좌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11절 상관절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합당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럴 자격이 있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합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본질적으로 합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합당함은 우리의 의견이나 감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요한의 시대에 로마 황제들은 충성을 강요하기 위해서 예배를 요구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를 거부하다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사냥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충성을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충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처음 오신 분들이란 말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을 믿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사람의 지도자와 달리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과 질문, 소망까지 맡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른 무엇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경력이나 건강, 그리고 노력에 그리스도보다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살펴봅시다. 어떤 우상이 보좌에서 내려와야 합니까? 빠르게 회개하며 돌아갑시다. 겸손히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기꺼이 맞아주십니다. 하나님의 합당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추구합시다. 단지 입으로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선택과 삶으로 나타내는 예비입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으로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네. 하나님이 합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 사람, 즉 그리고 여러분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6일 동안 창조되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신들이 싸우거나 우연히 세상을 만들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거룩하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모든 것을 자신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기적이란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 그 안에 또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어 우리에게 목적이 있으며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반영하도록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르비 문답에서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의 대답은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예배는 종종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됩니다. 어떤 찬양을 좋아하는지, 누가 설교하는지, 우리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주는지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4장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바른 중심으로 돌립니다. 예배는 내가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드리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찬양, 면류관, 그리고 온전한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구경꾼이나 소비자가 아니라 구속받은 자로서 자신의 면류관을 내려놓고 마음을 굽혀 경배하는 자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작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기회는 어떤 것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은 의미 있는 삶 그리고 여러분을 만드신 분 안에 뿌리내리는 삶으로 초대받았습니다. 믿음이 있으신 성도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의 의식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과 자녀 양육 그리고 섬김, 심지어 고난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드려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다음 질문을 드리며 도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좌가 실제로 존재하며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는 멀리 떨어져 있거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걱정과 계획, 일상의 결정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삶이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에도 그분의 섭리를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보좌와 보좌의 현실에 굳게 뿌리내리도록 하여서 두려움과 불안을 경외심과 신뢰로 바꾸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 지금 당신 안에서 역사하여서 참된 예배를 가능하게 하신다고 믿습니까? 성령께 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진리와 능력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영적으로 메마르든 활기가 넘치든 바로 뭐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십시오. 절대 자신의 힘으로 예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십시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합당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창조하신 삶임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시간, 재능, 또 자원 모두를 그분을 섬기는 데에 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살아가는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예배의 행위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까지 말입니다. 예배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심지어 우리의 삶이 불확실하지라도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에 반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것이 주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매일의 삶에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애쓰거나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안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쁨과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